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나이다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에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질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자주 기억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풍파가 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항상 주께서 주신 그 평안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에서도 헤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사도행전에도 여전히 헤롯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헤롯 대왕은 그 에돔인 출신으로서 머리가 매우 뛰어난 책략가였고 동시에 잔인한 독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연약한 통치 기반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 피의 숙청을 단행했는데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의 아내와 장모까지 죽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의 아들들도 처형을 했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성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리고 바벨론 그 포로 당시 그것이 이제 다 허물어져서 수룹바벨의 2차로 성전을 지었고, 또 그것도 허물어지고 마지막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 지은 그 성전, 오늘날도 아마 한쪽 벽만 남아서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그 성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또 등장하는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는데, 그 아버지 아리스토 블루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자기 할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들들까지 죽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할아버지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면, 이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가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가 죽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도 잡아서 그도 처형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람도 대단히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전략가였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 유월절을 기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서 흩어지기 전에 이제 베드로를 옥에다 잡아놓고,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죽이면 경건한 유대인들의 든든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략을 그가 세우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미 순교를 당하였고, 베드로조차 이제 투옥되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1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인데,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기의 때는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많은 환난들을, 위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위기들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12장에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도가 위기를 만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위기를 당할 때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원할 때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든 다른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만 실제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평소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참 그 안타까운 그 일이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승무원들이 충분히 있었고 충분히 생명들을 정말 귀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승무원들이 있었고 또 시간도 있었지만 여러 어떤 필요한 장비도 있었지만 전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위기 가운데서 발만 동동거리다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얼마나 많은 죽음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임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훈련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는 기도해야 할 때인데 정말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때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12장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바닷가에 보면 파도 타기를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큰 파도가 몰려올 때 그 서핑 보드를 가지고 그 파도를 타서 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보는 것 같아요. 엄청난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2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밤중에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몽사몽 간에 이게 환상인지 아니면 실제인지를 잘 깨달지 못하고 그 옥을 나서게 되고 밖에 나가서 거리에 섰을 때야 아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한밤중이었는데 그래서 그 요한이라고 하는 그 마가의 어머니 집을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인데 저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밤을 새고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요량으로 모여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합심하여서 한밤중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로 하여금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 차례 이런 위기들을, 환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12장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위기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그 성문이 훼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정말 참담할 정도로 이렇게 무너진 그 이야기를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예레미야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얼굴에 그 수심이 가득하여서 근심이 가득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2장으로 가시면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예레미야에게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 얼굴에 어찌하여 근심이 있느냐? 그때에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기도하였 질문하였을 때에 바로 대답을 해야지 시간을 끌고 지체하는 것은 그것은 신하가 할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몇 초의 그런 시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질문하고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 몇 초 사이에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순발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순간적인 그런 짧은 순간에조차도 정말 중요한 위기의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왕에게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대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중요한 그 질문인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가 대답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이 그 중건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위기의 때가 되면 내가 정말 신앙의 사람들처럼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일치 단결하여서 마치 공습 경보가 울리는 그런 사이렌이 울렸을 때에 잘 훈련된 그 군인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로 흩어져서 공습을 대비하는 것처럼 일치 단결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평안입니다. 베드로가 투옥된 감옥은 군사 4식 이렇게 짝을 지어서 지키는 감옥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감옥에서 풀려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철저하게 다시는 탈옥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들을 감시하도록 군사들을 붙여두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두 명의 군사들이 베드로와 함께 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보통은 군사들은 옥 밖에 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어놨고 그 옆에 두 명의 군사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파수, 2차 파수를 통해서 그 문이 한 3중으로 이렇게 그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날이 밝으면 처형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밤이 지나면 이제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밤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까? 감옥 안의 불편함과 견뎌야 하는 그 어려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두려움, 군사들의 삼엄한 감시도 결코 베드로로 하여금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 가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12장 말씀을 보면 시편 3편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그 모반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에 그가 도망가는 길에 깊이 잠이 들어서 그렇게 잠을 자는 그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편 3편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피난길, 이제 빨리 도망을 쳐서 생명을 구원해야 하는 그 도망가는 길에서도 다윗은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베드로의 비결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21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염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통제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되면 죽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 어떠한 일도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세력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끝마쳐지겠지만 그러나 그가 늙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확신이 있지 않았는가. 한 주석가가 그렇게 그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전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완전하신 그 통제 아래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미처 생각지 못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이 한꺼번에 쓰러지거나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는 그 감옥 안에서 자기가 베드로 그 서신을 쓴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일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사는 것이라면 나는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죽는 길이라면 나는 거기 기꺼이 죽을 것이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베드로는 그 밤에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평안이 있습니까? 무슨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은 결코 성도의 삶 가운데서 빼앗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전히 염려를 맡겨버렸는데도 또 염려되고 근심되십니까? 여러분 그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그 시간들을 지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효력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악한 인간의 궤계를 꺾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그 계획을 허물어뜨리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얼마나 비참한 종말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12장에서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삶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바로가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떠한 결말을 맞았습니까? 결국에는 애굽이 다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막강한, 그 부강한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망하게 되었고 또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다 수장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헤롯 아그리파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다 놨는데 결국 죽음이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자신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20절부터 25절은 바로 그 사건인데 그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라 신의 소리라 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을 때 그 높은 곳에서 순식간에 떨어지게 하셔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석방된 것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한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광채가 감옥에 비추었고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든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웠고 그래서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지고 또 그를 가다두었던 그 감옥문들이 다 열리게 되어서 이제 베드로가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가게 됩니다.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이 누구인가 여러분 궁금해 하실 텐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 우리에게는 마가라고 더 잘 알려졌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이 바나바의 전도 여행의 수종자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혼자 돌아오죠. 그래서 15장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크게 다툽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그 조카이니까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이제 전도행을 나눠서 가게 되는데 바로 그 마가입니다. 이 집은 성도들이 주로 자주 모여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였던 그 처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도 지금 이 시간쯤이면 나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겠구나 하고 그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을 두드렸는데 참 그 14절부터 12장 14절부터 16절은 해석이 좀 어려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이제 5절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 한 여종이 나왔고 그 여종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 쉬운,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이 5절에 보시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크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된 같은 단어입니다. 그 22장 4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단어로 지금 5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해놓고서 석방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모순이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들이 그렇게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했을 때 그 여종의 말을 믿지 못했는가?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초점이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기도가 얼마나 효력 있게 역사하는가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번 기도하고 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 어떤 약속의 말씀이 없잖아요. 인내를 가지고 강청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한번 기도하면 다시는 그 문제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아마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하였고, 그래서 그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기도하려고 그렇게 작정하면서 한참 기도에 몰입되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냐,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에서 나온 그런 반응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빨리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참 많이 낙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다른 때는 주시지 않았던 확신을 주셨어요.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문제는 들어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기도를 마치자 벌써 응답이 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저에게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억지로 막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베드로가 석방되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이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가 일치 단결하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막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이 벌써 그 일을 끝마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참 귀한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위기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 앉아서 그런 논의하는 그런 것보다도 일치 단결하여서 합심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베드로가 가진 평안입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렇게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일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내가 순교의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는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얼마나 신속히 응답하시는가, 얼마나 간절한 그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시며 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이와 같은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올지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위기들을 다 넉넉히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